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더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을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앉게 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속에 간직하고 또 쌓고 쌓는 그런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풍성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멀리에 버리고 내가 머리에 담고 있는 것 가지고도 신앙생활 충분히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에 성경을 담아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머리에 있는 성경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머리에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또한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때서야 아, 내가 이러한 부족함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허물을 받아두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가,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 여기 없죠? 뒤에 장난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열불이 나요. 지금 제 아버지는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서 하고 있는데 아들 둘이는 뒤에서 장난치고 떠돌겠단 말이죠. 이성이 다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쟤들이 후환이 두려운 걸 몰라요. 지금 자기들 하는 걸 모른단 말이죠.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야단 맞을까 지금 겁이 없단 말이죠. 그게 알면은 그리 안 하죠. 지금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도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 몰라요. 그 하는 걸 몰랐을 때에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아하, 우리가 이랬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녁에도 붙들어 놓고 너희들 예배 시간에 장난쳤는데 하면 그때부터 안색이 확 변합니다. 아차, 실수했다, 아차 하는 거죠. 그때 어떡할래 그러면 그때부터 살살 또 빛난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의 궁이로 또 나와야지 또. 근데 우리에게 대하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요즘 깊이 좀 그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어떤 작은 거나 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은 넓은 겁니다. 굉장히 넓은 것이고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생각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몇 개만 잘하면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이런 정도가 돼버려요. 뭐 몇 개만 말해놓고 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좁고 너무 빈약하고 너무나 적은 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풍성하다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개만 또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고 나서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풍성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주님의 뜻을 못 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은 넓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범위가 없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본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냥 기가 빡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편하게 학교 다닐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막 그렇게 시험 쳤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는 뭐 1년에 한두 번 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겠고, 중학교도 뭐 1년에 몇 번 안 치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번, 몇 번 그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볼 때 어떤 선생님은 시험 범위를 이제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다. 그러면서 범위를 쫓겨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그 과목은 짐이 확 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든단 말입니다. 근데 꼭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범위가 어디요? 물어보면은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다. 이래버립니다. 그만. 페이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말이죠. 그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다.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 이래 부린단 말이죠. 내가 시험 범위는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뭐 5페이지부터 뭐 20페이지까지 이렇게 페이지를 딱 말해주면은 뭔가 범위가 딱 좁아진 것 같은데 그것만 딱 하면 된다 이런 느낌 오는데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 이래 부린다면은 공부 잘한 아이야 뭐 괜찮겠지만은 뭘 배웠다는 거 이걸 모르는 아이는요 이 뭐 범위를 잡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배웠다 이걸 알아야만이 범위를 알 것 아닙니까? 근데 공부 딴짓거리 해가지고 뭘 배웠는가 감이 안 잡힌 아이는 그 범위조차도 몰라버려요. 핵 난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오르무중이 빠져버리죠.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배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해버린다면은 아마 난감해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냐? 이걸 아는 분들은요, 그래도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면 감이 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배운 게 뭐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난감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도 범위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편한 거죠. 신앙생활 범위는요 주일 지키는 것부터 봉사하는 것까지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다 정해줘 뿌리면은 뭔가 조금 짐이 들어지는 것 같고 그 범위 안에서 하면은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편하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것이 뭐냐 이걸 몰랐을 때에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신앙생활의 실체가 뭔가 느껴지고 뭔가 감이 좀 잡힌다면 그분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뭐냐 이걸 좀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 전혀 뭔가 느껴지는 게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감을 못 잡는 그런 상태라면 이건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뭐냐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하며 살아왔는데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배운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아이고 내가 뭘 배웠더라 이래 버린다면은 저는 그걸 갖다가 신앙생활 헛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배운 것이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거라면 내가 배웠습니다 이런 그 느낌이 당연히 올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비로소 생각이 난다면은 그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배운 것으로 살아가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면 뭐랍니까?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배우면 뭐합니까? 정작 배운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생각하지를 못해버린다면 결국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속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뭘 배웠습니까? 그동안 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들으면 아, 그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늘상 들어왔던 별것 아닌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떤 말씀에 가볍게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내버린 채 우리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이란 걸 해왔던 것이 우리가 아니었더냐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록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뭐냐 이것도 잊어버린 채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내가 터득한 내 상식과 내 재주를 가지고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신자로서 신자답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걸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들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바울이 처음에는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인간은 부패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죄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가운데 있는 건 동일하다 이런 말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율법 지키는 것이 의가 될 수 없다는 이 부분도 바울이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 다시 말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되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그러면 생각하는 게 믿음. 이리 생각한단 말이죠.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 항상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간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믿음에서 인간의 행함이 지려 나오지 않는다 나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다만 행함을 갖다가 내 의로 인간의 의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행함을 우리의 의로 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12장부터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난한 자가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형제끼리 거리끼지 않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믿음 때문에 보여지는 열매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믿음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약한 자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서 믿음 말한다면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주냐면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 대답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야고보의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이지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다 되었다 다 끝났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인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의 열매인 행함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또 여겨버리는 것도 있죠. 행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 죄다. 이렇게까지 그 생각해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은 단지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알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그렇게 빈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원칙 아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행함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모두가 다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여기서부터 로마서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죄인으로 시작해서 로마서를 끝내는 그런 과정에서는 예수를 믿는 형제가 서로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봄이 돼도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힌다. 결론은 뭡니까? 나무는 죽었다 얘기합니까? 죽었다.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꽃을 피는가 열매를 맺는가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나무 뿌리를 파가지고 뿌리를 검사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맺어진 그 열매의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파헤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쪽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 말하고 야고보서 행함 말한다. 서로 각기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행함이 들어있는 다 포함된 믿음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역시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의 모습이 안 보이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 일치가 돼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어떤 목사한테 질문을 하는 글을 갖다 제가 올려놨는데 그 교회 교인이 그걸 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되는데 다른데 관심 두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물론 저도 뭐 한때는 인간 죄인이다 이것만 알면 다 된 걸 생각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자체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는 이걸 제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원칙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자 이리 뿌린다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의가 없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보여지는 게 딱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맺어지게 되어 있노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믿음이고 다 포함해서 진짜 내가 의가 없는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안다 이건 쉬워요. 그러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이걸 안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님이 기뻐한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죄인임을 알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겠다. 그 이유가 뭐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알게 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죠. 나누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우리가 서로 앉아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지만은 나보다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들 내 앞에 세웠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서로 짐을 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별것 아니죠.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 긍휼히 여겼습니다. 누구나 아는데 그걸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신앙생활인데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희박하더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뭐냐면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8절에 수종자 이런 말이 나오죠. 수종자라는 것은 섬기는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인데 근데 할례의 수종자, 다시 말해서 할례를 섬기는 종,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례 받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굴 섬겼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섬겼다. 그 말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약속을 경고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의미를 주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뭘로 드러났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섬김으로써 그걸 신실하게 만들었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복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구약 때부터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구절 뒤에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 시편 18편 49절의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섬기게 한 것, 유대인을 섬기게 하시고 이방인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도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소했지만은 그 궁휼하신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본문에서 인용되는 그 구약의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두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궁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인용되는 구약의 모든 구절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궁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에 주님의 궁휼하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은 주님에게서 주님의 궁휼을 배웠으면은 그 배우고 안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살아간다. 살아가라는 것은 주님의 궁휼이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궁휼을 나누며 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궁휼은 뭡니까? 주님의 궁휼. 주님의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궁휼이 여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궁휼을 우리에게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나무라시고 책망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건 보고 우리에게 어떤 행함 보고 그걸 보시고 궁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들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보지 않고 나누신 궁휼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에게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배운 신자라면은 그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휼을 배웠으면 그 궁휼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궁휼을 배운 대로 살아간다면 그 신자에게 배워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배운 궁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궁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열매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 것이고 깨닫게 되어진 거잖아요. 성령이 내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걸 내 속에서 나온 그런 모습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잠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과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 기쁨, 평강 이런 단어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산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삶 속에서 소망,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소망, 기쁨, 평강 여러분 그걸 맛보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나에게 너무 감사한 어떤 맛으로 여러분 그게 다가오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따지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게 소망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의 조건 따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안 돼요. 오히려 두려움으로만 항상 남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랬다.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긍휼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 계속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범위가 없습니다. 아주 아주 풍성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와 대화를 한다 할 때 그 속에서 어떤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서로가 연락되어지는, 그게 성령의 교통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나 풍성한데,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말해냈는데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뭔가 풍성한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항상 빈약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겨우 교회 생활 유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나를 가리거나 꾸밀 필요가 없이 그대로 주님께 나와도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긍휼에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얼마나 주님의 긍휼이 깊이가 있고 넓은가. 그걸 우리가 좀 맛보는 그런 삶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풍성한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뭔가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누가 나에게 실수와 잘못해도 아 그 괜찮지 뭐 이렇게 자꾸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나를 느낄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긍휼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이쪽에 마음을 두지를 않았고, 너무나 그런 쪽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그저 입으로 주님의 긍휼을 말했고 은혜를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깊이 우리를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내가 보관용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너 간직해라, 그게 아니라 나누라, 그걸 형제에게 전달해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알고 모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모이는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시고,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주님의 긍휼을 내 속에 내가 간직만 하고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 느끼는 삶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주님의 그 귀한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휼을 말을 했지만 그 풍성한 긍휼을 소홀히 하고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잃어버리 살아왔던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긍휼을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이 속에 있을 때 그 긍휼은 분명히 형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의 무시함이 나오지 아니하고 형제를 그리끼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이, 주님 마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은속교회가 바로 거기에 쓰여진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